열왕기는 다윗의 말년부터 이야기입니다. 정권 말년에 흔히 벌어지는 인간사처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선수치다 실패합니다. 대신 이복 동생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후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하들 내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최고 지혜자의 인사 정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찾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라고 시작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 즉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전에 마지막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정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2절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솔로몬의 내각을 소개합니다. 정리해보면 제사장으로 2절의 아사리아, 그는 사독의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사독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사독, 그는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으로서 아비아달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도니아와 동조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타이틀은 가지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붓도 제사장인 동시에 왕의 벗, 영어 성경에는 퍼스널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세크러터리로는 엘리 호렙과 아히야인데 이들은 다윗 때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 쪽에 주요 직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3절에 보면 다윗 때부터 사관으로 섬겼던 여호사밧입니다. 군사령관은 4절에 분하야, 그는 다윗 때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의 후속으로 사령관이 됩니다. 지방관장의 두령으로는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이고, 나단은 선지자 나단인지 다윗의 아들 나단인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국내 대신 in charge of the palace는 6절의 아히살이고 노동 감독관 in charge of forced labor는 아도리람으로서 다윗 때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같은 직책으로 계속 섬겼습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열두 지방에서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게 합니다. 이 열두 지방은 열두 지파의 영역과는 다른데 아마도 농산물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에 관련되는 노동력, 부대 자원들을 감안하여서 공평하게 1년에 한 번씩 징수하는 매우 지혜로운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방 관장, 즉 District Governor의 조직을 살펴보면 지방 관장의 두령은 5절에 살펴본 아사리아였고, 8절에 에브라임 산지의 벤훌, 영어 성경에는 벤허, 그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죠. 벤은 son of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11절에 보면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은 벤 아비나답. 다윗의 형 아비나답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사촌이자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12절에 벳산 땅은 바아나, 아힐루스의 아들로서 아마도 3절에 있는 사관 여호사밧과 형제라고 합니다. 16절에는 아셀과 아르데는 바아나, 후세의 아들로서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지방 관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렇지 않았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동조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각각 추방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조하지 않은 사독이나 분하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직으로 임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벤 아비나답과 15절에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사정책을 요약해보면 친인척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로 그의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당대나 지금이나 줄을 잘 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아는 사람을 선호하고 먼저 기회를 줍니다. 솔로몬은 천상의 지혜를 가졌으므로 그의 인사정책은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합니다. 적용을 찾아보고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으로 적용을 찾는 건 제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넓게 찾아보았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형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이 형통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솔로몬과 그의 백성은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며 형통하는 복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사랑을 베풀면 직장이나 이웃에서 당연히 형통합니다. 남이 보던 안 보던 열심히 일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솔선수범하니 일이 잘 풀리고 그가 속한 단체도 그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형통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솔로몬과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은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를 쫓는 제자의 삶과 오늘날 교회에 편재한 기복신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글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을 해서 인간과 물질의 유한함과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사, 정치, 경제, 외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번영을 경험했던 그가 말년의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에서의 형통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를 했고,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의심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지파의 영역별이 아닌 농산물 수확량을 기준으로 12지방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한 조세 정책은 지혜로운 것이었지만 그 정책이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최고의 지혜자가 고백한 헛되다가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쫓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세상 지혜, 좋은 직장, 인기 등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은 배설물을 열심히 모으는 우매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나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은 썩어 없어지고 냄새나는 똥을 모으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듣기 편한 가르침을 원하는 우리의 죄성과 어울려서 그런 가르침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은 눈에 띄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은 교묘하여서 건강한 교회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에게 어찌 보면 더 위협적인 유혹이라 주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형통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찾은 적용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윤리를 선포하신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통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해결되고 먼저 전도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대신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똑똑하게 커서 배우자 잘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복 주세요. 노후가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필요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 아이들을 위해 많은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요?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혼율, 정신병, 자살률은 높아지고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며 세상을 쫓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정 파괴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기복신앙이 되어가고 그것이 이룬 풍성함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가진 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됨과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미국 교회 현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 후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버리면 백배로 받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내세의 영생을 확신해준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바라는 것이 있는지요?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경험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전도하면서 백배에 이르는 천상의 형통을 매일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